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오늘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노년까지 인생을 다산건 아니지만 50대 한 중후반쯤 이렇게 들어가면서 인생을 이렇게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면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아니 발견된다라기보다는 확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즐겁게 하는 것이 참 줄어든다, 더 나아질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초장부터 초치는 말씀을 드려서 조금 좀 이상하다 싶으시죠?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도 만나면 기쁘고, 또뭐 재밌는 놀이가 즐겁고,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 구하고, 또 그러다 결혼하고, 또 아기 낳고, 또 승진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나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점점 삶이 이렇게 가다 보면 나아지겠구나. 점점 나아지다가 난 도대체 어디까지 나아질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아이들도 다 커버리고, 그리고 요즘은 또뭐 조기 은퇴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우리가 뭐 조기 은퇴고 뭐 그런 거 따지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뭐 나를 재밌게 하고 또내 상황과 현실이 더 이렇게 나아지고 뭐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중년의 위기도 지나고 또 갱년기도 지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삶의 풍랑이 한바탕 불어닥치고 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내가 이런 정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서의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상적이고 정말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내게 갑자기 상처로 확 다가올 때는 내가 예기치 못하게 너무나 쓰러지는 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이거죠. 지금까지 가졌던 기쁨과 즐거움은 도대체 무언가? 내 인생 뭐 도대체 나를 어떻게 세워주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저도 개인수필에 와서 이제 14년째 목사로서 살면서 해가 갈수록 뭐더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고 성취감이 늘어나는 인생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혹시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저의 인생의 그냥 그 본질을 보고 그냥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차피 자기 혼자만이 남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배우자 중 하나만 일단 먼저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이 있어도 장성한 자식들 정말 자기 살길 바쁘잖아요. 저희 아버님만 보더라도 자식이 셋 있는데 어떤 자식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자식들 때문에 힘이 나고 뭐 즐거워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은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없게 만들죠. 더 외로워지고 무언가 더 그리워지고 그런 것들을 문득문득 내면의 세계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시게 되나요? 내가 만약에 대단한 과거에 뭐 대단한 것을 과거에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지금 현실을 더 나아지게 합니까? 과거는 과거죠. 지금 나를 더 나아지게 하지는 않죠.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우리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는 전혀 격려가 되지 않는 말을 내가 하고 있어서 정말 좀 미안하긴 합니다. 아,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뭐가 잘 되기를 바라시나요? 우리 아젠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뒤에서 아젠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아젠다가 뭔가요? 계획과 정말 중요한 그 필요 목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여건과 또는 뭐 건강과 또는 뭐 성취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면 그것을 얻으셨으면 누리세요. 그건 당연히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나아질 거다라는 미래를 보장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때의 선물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래의 덕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거의 그것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의 영혼입니다. 이 생을 마칠 때까지 점점 더 열릴 수 있고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고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는데 보장된 것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입니다. 영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영혼이 열린다. 또 이 영혼이 즐거워한다. 라는 그 복을 누린다는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박국서를 지금 읽으셨는데 이 하박국서 이 3장은 선지자의 기도의 전문입니다. 기도가 이제 3장 2절부터 1절에 하박국의 기도라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쭉 하면서 오늘 읽으신 19절까지가 이제 하박국의 기도인데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부분은 기도문의 결론이 되겠죠. 하박국은 1장부터 보면은 매우 하나님께 거친 항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생명의 법, 말하자면 율법을 거듭거듭 일탈했습니다. 뭐 보통 일탈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굉장히 그래서 섭섭해하시고 참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삶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삶을 살게 되면 경고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확 망해버리진 않습니다. 경고가 늘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 경고가 이번에 너무 가혹했던 거예요. 하박국이 들어보니까 이웃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침략하고 뭐 이렇게 폭력이 임할 거다라는 그런 또 전조의 어떤 사건들도 막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는 것을 그걸 보면서 하박국이 굉장히 이제 좀 마음에 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이제 첫 마디죠. 강포로 말미암아 이 강포라는 건 폭력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폭력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께서는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겁탈과 폭력이 판을 쳐서 변론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면 하박국의 이제 명분은 이거였죠. 하나님의 율법은 누가 지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악인들이 횡포를 부리면 정의가 굽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빠졌냐면 자기들 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는 않고 상황만 나아지게 해달라는 거죠. 마치 이렇게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아지면, 우리의 삶의 여건이 더 나아지면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죠.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소리입니다. 말은 맞고 신앙적인 단어들은 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본질은 영적으로 무지한 소리입니다. 상황만 나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드리고 정의를 이루어드릴 수 있다? 아니잖아요.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해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잃는 것 없이 실속 차리는 것, 이제 이런 계산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5절에서 11절까지 다소 좀 길게 더 센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놀라고 더 놀랄 일을 내가 행할 건데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을 일으켜서 왕 이하, 왕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당하고 파괴당할 것이다. 내가 정말 믿는 자라면 이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무리 우리가 뭐 속셈을 좀 감추면서 이렇게 좀 뭐 명분도 안 되는 그런 명분을 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온 땅과 백성이 패망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다니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호소합니다. 이제는 극도로 무서웠습니다. 긴장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큰 두려움 속에서 이제 그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칩니다. 주님이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시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제 하박국은 또 옆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그냥 막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들여다봐야 할 것을 못 들여다보고 있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뭐 무지하니까 뭐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로우셔요. 너무나도 선명한 살 길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딱 이렇게 끝나니까 하박국의 맥락과 하박국의 기도와 맥락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셔야 할 말씀을 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얼마나 빨리 가든지 이렇게 선명하게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명백하게 새겨놓으라 이 말입니다. 뭐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은 그 캘리포니아의 그 할리우드 그 이렇게 언덕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빨리 가도 할리우드 딱 보이잖아요. 그렇게 선명하게 누구든지 보아서 알 수 있게 그렇게 적어놔라. 그리고 그 때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더딜지 모르니까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참으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자, 그러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믿으면이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길래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훨씬 넘어선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해줄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길이 얻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은 난 무엇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말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찌 열악하든지 간에 새롭게 열리는 차원이 있다. 이 열악한 차원 안에서 삶의 길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롭게 열리는 차원은 나를 구원해 주는 바로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좀 풀어갈 테니까 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6절 오늘 읽으신 16절에 보면 결국 하박국의 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대대적인 침략과 파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서 국지전이 일어날 때 막 두렵고 막 그런 상상이 되시죠.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여기 대부분 많아서 자 그렇지만 우리가 뭐 연평도에서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뭐 그럼 굉장히 두렵고 그 공습 경보 뜨면은 굉장히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침략하고 이제 2, 3일 두면 쳐들어오고 막 그런 아주 정말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조아렸더니 그의 영혼 안에서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면서 항의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방황과 어둠과 무지가 싹 사라지고 선명하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딱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정말로 이런 즐거운 역사가 있었던지 아니면 하박국이 정신이 좀 돌았던지 둘 중에 하나죠. 아마 두 번째를 믿는 분들도 없잖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없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러한 그 고백이 터져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어떤 역사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싶지 않습니까? 분명히 현실 속에서는 붙들고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붙들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림에 내가 완전히 붙들렸다라는 그런 새로운 현실이 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실 속에서는 의지하고 붙들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완전히 포로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포로가 되어버리니까 그 임함의 결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현실의 임함으로 임함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그 선물의 정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힘이었어요. 하박국이 이제는 자기가 누가 뭐라 그래도 아 나는 산다. 그리고 그냥 생명만 부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퀄리티 있는 삶을 산다. 진짜 삶을 산다. 그거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것은 그럼 도대체 하박국의 아젠다는 뭐였으며 또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우리의 아젠다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젠다는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큰 필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안전을 원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아젠다의 1번이죠. 미국에서는 특히 9.11 이 테러 이후에 이제 이 안전에 대한 엄청난 정말 그야말로 예민함이 극도로 솟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작년 2017년도에만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300여 건 일어났답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 꼴입니다. 뉴스에 안 나와서 우리가 1년에 몇 개만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사실은 통계를 보면 하루에 한 번 꼴로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다가 핵을 장착할 수 있는 뭐 능력이 거의 현실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 미국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뭐 하와이, 뭐 괌 이런 데서는 지금 막 그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도피 훈련하고 막 사이렌 울리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핵미사일과 핵미사일이 없는 있는 나라가 없어서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죠. 굉장히 고도의 그 핵미사일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다 동맹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미국을 공격할 수 없는, 그죠?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된 그런 보장된 나라들이에요. 말하자면 미국의 조정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북한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과 동맹국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전쟁 선포하고 그리고 선전포고 한 다음에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죠. 기술로나 또는 군사력으로나 뭐 압도적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럴 수 없는 나라, 무기력으로는 정말 이럴 수 없는 그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는 거죠. 이만큼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약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안전만 사람들의 필요일까요? 아닙니다. 일단 안전이 딱 확보가 되면 그럼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욕구들이 다양하게 싹을 내고 줄기로 자라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더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더 높은 보수를 받고 싶다. 더 내게 더 유익한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 주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건강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죠. 더 높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학위를 하나 끝나면 또 두 개 더 하고 싶다. 아니, 그건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나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니까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채워주신다고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안 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아젠다가 어디서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든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능력이 없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아젠다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안 들어주시면 우리가 자기 아젠다를 점검해야 되는데, 검토해야 되는데 자기 아젠다에 있는 필요 목록들을 하나도 이렇게 지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내게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가사에서처럼요. 이와 같은 우리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요청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특별히 가지고 계시는 아젠다가 아니라는 것.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행복, 부, 뭐 건강 이런 것은 있을 때 즐기십시오. 잘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이고 또 그만큼 채워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왜 주장해야만 합니까? 그런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또 그것보다 더 나아져야 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아젠다는 잘못된 것임을 알고 빨리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아젠다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찾고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죠. 말씀. 너무나도 성경이 너무나 많지만 요한삼서 2절 말씀이 제일 유명한 말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됨, 우리 영혼이 열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범사가 다 잘된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뭐 더 생기고 뭐 건강도 좋아지고 뭐 명성도 높아지고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잘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안목과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즉 삶의 실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정적인 것은 무조건 내게 아닌 것이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만 무조건 좋은 것이었는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범사에 잘 된다라는 말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여유롭게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젠다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삶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젠다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임마누엘 아젠다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함, 가까이 있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였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계속 말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간직하고 간직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성취가 내 삶에서 직접 일어났느냐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성취가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위한 간절하고도 필수적인 아젠다로서 1번 목록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약속의 성취가 내 영혼이 열림으로써 딱 일어나면은 나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복된 타이틀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한 자. 레리 크랩은 좋은 많은 책을 썼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는 그 또 책에서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따라 이것을 볼 때 우리 세 가지 기적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이다. 실질적인, 가상의 만남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고 진짜 만남이다. 내가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가려져 있는 것 이상은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지난번에 엄경 목사님 오셨을 때 그러셨나요? 천국 가면 하늘은 파랄 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 하나님 만나다란 말이죠.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만났나? 안 만났나? 이렇게 진감인가 한 거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물론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진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체의 진가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뭐 그냥 뭐 오늘도 늦게 오신 분들 뭐 여기 대부분이신데 뭐 늦게 뭐 오시고 싶어서 늦게 오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늦게 와도 그냥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한 그런 내 생각이 주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에베소서를 제가 이제 20번 같이 이렇게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 성도님들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내가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저는 기뻤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또 리더의 직분을 맡고 이런 것들은 그냥 맡으니까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자원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보다 더 이 공동체의 진가를 경험할 때 그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제가 믿기로는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원들은 이 찬양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지금 애쓰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믿기로는 그것이 보여요. 그게 안 보이고 그렇게 안 보이고 뭐 보였다가 뭐 안 보였다 이런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게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은 깨졌다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냥 이렇게 덧칠 해가지고 아 변화됐다 이런 차원의 변화가 아닙니다. 폭삭 깨졌다가 다시 지어진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적의 축복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이제 제 성경은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한 면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은 아 하박국은 자기 옛날 아젠다를 고쳤네. 대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제 대본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의 수정을 어떤 수정의 내용을 가졌을까요? 3장 2절에 기도 딱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인데 주께 대한 소문을 지금 처음 들었을 거는 분명히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참 명성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진면목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확 경외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그 아젠다가 나의 지금까지 가졌던 아젠다, 즉 나가 민족을 위한 아젠다, 또 뭐 여러 나라들을 위한 아젠다, 뭐 그런 거 다 이타적이고 좋은 아젠다인 줄 알았는데 내 나름대로는 그냥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아젠다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아닙니다 라는 것을 대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까 아까 보셨던 1장 17절에서는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따졌던 하박국이 3장 6절에서는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그러하시도다. 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는 무엇에 가려져 있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판단과 어떤 안목에 쑥 그냥 함몰되어 있는지,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따지는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이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회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3장 기도는 겉으로 읽으면, 표면적으로 읽으면 무참하게 세상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폭로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은 원래부터 그래 왔습니다. 원래부터 어지러웠고요. 원래부터 폭력이 심했고 원래부터 죄가 안팎으로 범람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살 길을 얻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허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살 길을 얻었다는 것, 믿음의 차원이 열려서 사는 길을 주셨다라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긍정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우리의 경우라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즉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목표와 성품과 모든 원리를 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배웠을 때 그 새롭게 발견된 그 길을 내가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나아가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 내가 구주와 주로 믿었던 그 예수님은 아직 액티베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카드와 같아요. 새로운 길에는 나의 의지가 요구되고 내가 한 발짝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의하고 아무리 좋다고 좋아하고 그리고 아멘 해도요,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한 발자국을 내딛지 않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이 새 길을 한 발짝 나갈 때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의 새 힘을 지금 경험하고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을 덧붙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19절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나를 세상의 높은 곳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내 인생에 높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 인생 끄떡하면 뒤집어 이렇게 파도가 나를 적시고 좀 막 이렇게 완전히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그 높은 것들 내가 감당할 능력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할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말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파도를 타고 그 파도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뭡니까? 자기의 옛 아젠다를 버렸더니 옛날에 내 거기에 기록되었던 그 모든 필요의 목록들을 이제는 내가 거기에 막 집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막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 그것을 그냥 다 넘어가는 이런 건 없어도 돼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즉 안전이나 개인적인 욕구나 두려움이나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새 길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과 같이 고백하는 성도들을 저는 만나고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약속을 하루에 두 개 잡았는데 두 번 다 제 아마 목회 경험에서 그런 적은 없었을 거예요. 두 번 다 만난 분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나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달랐어요. 알 수 있었어요. 즉각 동의됐어요.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는 한 길 속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열 길 속으로도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면 그 은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바로 거기에 중앙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즐거운 자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는 삶 속에서 정말 그분 때문에 즐거운 임마누엘의 차원의 그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